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9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각 장을 살펴볼 때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셔야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들이 많은 환난과 그런 핍박에 이렇게 직면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과거에 가졌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록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전이나 그들이 익숙했던 성전, 뭐 제사장, 그리고 제사, 모든 이런 것들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정말 훨씬 더 나은 그런 어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구약 또 유대교의 모든 배경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어떤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은 그림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완성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장에서는 우리가 그 전달자였죠. 구약에 있는 특별히 우리 율법을 전달해 주었다고 여겨졌던 천사들, 그 천사들보다도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3장에 와서는 바로 이 어떤 계시를 천사들에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이제 4장에 오면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던 여호수아보다도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 분이시고, 이제 그 예수님만이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은 그림자였고 예수님만이 그 안식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는 믿음과 순종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와서 5장부터 시작을 해서 8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했느냐, 바로 이제 유대교 신앙, 우리 구약의 신앙의 가장 사실은 중요한 그 중보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보다도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 어제 살폈던 그 8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더 나은 더 탁월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지금까지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9장과 10장은 뭔가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사.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속죄 제사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속죄 제사가 드려졌는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자신을 드리셔서 이제 인간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서는 그 속죄 제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9장과 10장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아래 그리고 이제 지상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한계점들을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28절까지 말씀은 이거와는 이제 대조적으로 사실 이 구약의 제사의 모든 한계를 넘고 뛰어넘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품이 되는 그리고 실체가 되는 예수님의 그 피제사, 예수님의 피제사에 대해서 이제 9장 후반부부터 11절부터 우리 10장 전반부까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거에 참 이렇게 그것을 지도해 주는 예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예법들은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법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예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제사가 드려지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예비한 첫 번째 그 장막에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전은 성전 내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어딘가 하면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부분은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성전의 내부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이제 2절 말씀, 이게 바로 첫 장막입니다. 예비한 그 첫 장막, 이거는 성소인데 그 안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다라는 것을 참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상이 있었어요. 우리로 하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떡이 그 상 위에 진설되어져 있었습니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진설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시키고 또 동시에 이 열두 개의 떡이니까 이스라엘 지파 열두 지파를 하나님 앞에 또 기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지파를 항상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진설병 떡이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2절 마지막, 이것 이제 첫 번째 장막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등잔대가 있었고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이것은 성소라고 불려졌다. 그리고 3절 말씀, 또 둘째 휘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막이 있다면 첫 번째 휘장을 통해서는 성전 외부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은 이제 이 둘째 휘장을 통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는 그 둘째 휘장, 그 안쪽에는 그 부분을 우리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지성소라고 그것은 불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마디로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는데, 이제 이 언약궤는 우리 지금 이제 그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금으로 이렇게 만든 정사각형의 하나의 그 박스 모양입니다. 박스 모양.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두 개의 돌비.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느냐?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그러니까 정육면체라고 했습니다. 이 정육면체 모양의 언약궤 속에는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었던 언약궤 위, 언약궤 위를 덮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시은소. 베풀시자의 은혜 은자. 장소 소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속죄소, 시온소라고 이야기하는 순금으로 만든 그런 판이 있습니다. 판. 판을 그 언약궤 위에 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었던 언약궤, 이었던 참 언약궤 양쪽으로는 무엇이 서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룹들. 그 어떤 천사들을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은 그룹들이 양쪽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성소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지금 그림을 통해서 사실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 어떤 그 정육면체의 그런 어떤 그 박스 위에다가 속죄소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옆에는 천사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룹들이 조각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꼭 무슨 모양 같습니까? 이게 무슨 모양 같죠? 이게 바로 왕자입니다. 왕자. 왕이 앉는 보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일어났던 그 박스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속죄소는 뭔가 하면, 우리로 하면 꼭 방석 같은 거죠. 방석. 왕이 앉을 수 있는 방석 같은 거라면 그 양옆에 천사들, 호위하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룹들이 양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 5절 말씀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상난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 위에 5절 말씀 속죄소가 있었고, 그리고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졌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뭐 내가 다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한 다음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6절 말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는데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첫 번째 장막이죠. 그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왔느냐? 제사장들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뭐 매일 아니면 또 우리가 정한 날에 제사장들이 항상 들어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와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허물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가서 일부는 그러니까 속죄소 앞에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상징하는 그 앞에다가 언약궤 앞에다가 뿌리고 또 일부는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해석이 나옵니다. 성령이 이를 통해 보여주신 게 뭐냐? 성령께서 이 첫 번째 언약 안에, 언약 아래에서 성전에 드려졌던 이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뭔고 하면 8절 후반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 여기는 이제 앞에다가 지자를 붙여야 됩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두 번째 나오는 성소는 이게는 지성소입니다. 영어 번역이나 원문을 보면 정확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일반 제사장들도 지성소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 앞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이 뭐죠? 일어났던 일이 뭐냐? 첫째 장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이 휘장이 바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위로부터 해서 갈라지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는 이 구약 그 첫 번째 언약 아래 있었던 성전 제사,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해 명확하게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아직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입니다. 비유.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비유다, 비유. 무슨 비유인고 하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첫 번째였던 그,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성전 구약에 있는 구약의 법규를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온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온전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정결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9절 말씀에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는 우리를 지성소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휘장이 견고하게 있었고 그 휘장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이것은 구약의 한계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림자.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개혁할 때까지 이것이 이제 더 온전한 것으로, 새로운 형태, 완전한 그런 어떤 제사로 이것이 개혁될 때까지, 개혁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유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유효하게 만든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첫 언약 안에 그 성소,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11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아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희생제사,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제 11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부분 장래 좋은 일이라는 말은 이 원문도 그렇고 또 영어 번역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었느냐, 장래 좋은 일로 해석하는 성경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영어 번역들을 보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 좋은 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 후반부, 이미 이루어진 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성전 아니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성소,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이제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성전에,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있던 지상에 있는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새 언약에 기초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대제사장이, 그리고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드렸던 속죄 제사입니다. 거기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했습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냥 한 번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속죄, 그 속죄를 이루사,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이거는 한, 이 단번에라는 말은요,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인데, 한 번을 통해서 영원한 효력을 지닌, 이런 뜻입니다. 한 번을 통해 영원한 효력을 지닌 그 어떤 그 단번에 예수님은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대조가 되느냐? 제사장이든 아니면 대제사장이든 그 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 끝없이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끝없이. 어떤 것은 매일 반복되어지기도 했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떠했느냐? 한 번 드려졌습니다.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번 드려지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는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한 번인데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번 드려진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제 적용을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 이것을 부정한 자에게 뿌렸다. 여기에 나오는 암송아지의 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민수기 19장이라든가 이런 데 읽어보면, 예를 들면 구약에는 부정해지는 게 많습니다. 만약에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일정 기간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암송아지의 재를 그들에게 정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의식상 정결해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이 성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는데, 바로 그들이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줘서 의식적으로 정결해지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중에 다시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도 의식적으로 불결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속죄 제사로 드려져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 범죄했던 자들도 이제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그 회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아지의 제를 통해서도 의식적으로 불결했던 사람들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 암송아지의 제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다시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여기 중요한 말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무엇을 정결하게 했습니까? 그 육체를, 그 육체를, 외부에 있는 이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꿔놓지는 못했느냐? 이 속에 있는 양심, 속에 있는 영혼은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 이거와 비교해서 하물며 이것들도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험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험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이 양심은 지금 무엇과 대조가 되는 겁니까? 바로 앞구절에 나왔던 육체입니다. 육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는 우리들의 겉은 정결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렸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들의 양심, 우리들의 속,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이거는 도덕적 결단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양심이라는 거는, 그래서 네가 양심이라는 거는 도덕적 결단이 일어나는 그것인데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겠느냐? 이 질문이 기대하는 답은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내일 15절부터 후반부까지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이제 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드려졌던 그 수많은 제사,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드려졌던 제사를 가지고는 무엇만 깨끗하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들의 육체만 정결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먼저 어디를 들어가셨습니까? 그 둘째 휘장을 가르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저는 이제 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오늘 모이셨는데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어디죠? 이곳을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하늘의 성소입니까?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히브리서가, 저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가장 놀랐고 그리고 제 신앙적인 생활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 그 지성소의 원형이 되는, 실체가 되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엄숙하고 놀라운 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기도를 통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하늘에 있는 그 보좌, 그 지성소에 있는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옆에 누가 계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바로 한 번 드려졌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것들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 제사를, 이 피를 내가 예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내가 이제 하늘 성소에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들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오늘도 이제 기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 오늘도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바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죽은 행실에서 우리들의 양심이 깨끗하여져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